빌립보서 17번 메시지. 영적인 믿는 이들의 적극적인 세 방면 대 종교적인 유대교도들의 소극적인 세 방면. 빌립보서는 교리에 따라 논리적인 순서로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서신을 부문들로 나누기는 다소 어렵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2장에서 빌립보에 있는 믿는 이들과의 상호교통에 대해 말한 후 계속해서 그 밖에도 라고 언급하며 다른 문제들에 대해 말하는 것에 의아해 할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주제를 바꾼 이유가 유대교도들의 행동으로 인해 바울이 심히 고통을 당한 사실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는 유대교도들이 교회들을 어지럽히고 교회 생활을 손상시키고 성도들을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것을 알았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신자들로부터 물질적인 공급을 받은 후에 쓰여졌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 그의 필요를 돌보기 위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이러한 공급품을 보냈습니다. 선물을 받은 후 바울은 이 서신을 그들에게 썼습니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처음 두 장에서 바울에 대한 성도들의 관심과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관심을 알 수 있습니다. 1장 7절에 의하면 바울은 빌립보 신자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그를 생각하고 있었고 그의 은혜에 참여한 자들임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 모두를 사모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사도와 믿는 이들 사이에는 피차 관심이 있었습니다. 2장 끝부분에서 바울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에 보내는 것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방문하기 위하여 동역자들을 보내는 데 대한 언급은 바울의 서신들의 끝부분에서 통상적으로 발견됩니다. 이것은 바울이 2장의 마지막에서 이 서신을 끝맺으려고 계획하고 있었음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더 쓸 부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에 대해 언급한 후에도 그의 부담을 여전히 다 말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유대교도들로 인해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나는 이것이 3장의 서두에서 주제를 바꾼 이유라고 믿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함. 3장 1절에서 바울은 그 밖에도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고 말합니다. 수고로움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실증나는 지루한 귀찮은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을 수고롭거나 실증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명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안전장치요 보증입니다. 바울이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쓴 것은 그들에게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안전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3장 1절과 2절 사이에 연결됨이 있음을 가리킵니다. 빌립보에 있는 안정장치, 즉 일종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어떠한 상황이 있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바울이 염두에 두고 있었던 상황은 유대교도들에 의해 야기된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믿는 이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한 후 바울은 그들에게 개들과 악한 일꾼들과 손할례당을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조심하라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늘 경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으로 사도는 빌립보인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다른 한편으로 그들에게 늘 유대교도들을 조심할 것, 즉 경계할 것을 경고합니다. 종교적인 유대교도들의 소극적인 세 방면. 개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바울은 매우 강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러한 표현을 사용한다면 틀림없이 비난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도 이렇게 담대하게 말한 최초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침례요한과 주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침례요한이나 주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바울은 사실을 말함에 있어서 정직하고 솔직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진실로 독사의 자식이었고 유대교도들은 참으로 개들이었습니다. 3장 2절에서 바울은 개들을 삼가고 악한 일꾼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들 사이에는 접속사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같은 부류의 사람들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개들은 불결하고 일꾼들은 악하고 손할례당은 경멸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절단을 의미하는 손할례당은 할례당 대신 사용된 경멸적인 용어입니다. 개들은 유대교도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본성에 있어서 불결한 개들이고 행동에 있어서는 악한 일꾼들이었고 종교에 있어서는 손할례당, 즉 수치를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의 체험과 누림에 관한 책에서 사도는 이방 신자들에게 그러한 불결하고 악하고 경멸당하는 사람들을 삼가라고 경고합니다. 개들과 악한 일꾼들과 손할례당을 말하면서 바울은 유대교도들의 수치를 드러냈습니다. 본성에 있어서 그들은 개들이었고 행동에 있어서는 악했고 종교에 있어서는 경멸당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종교를 자랑으로 여겼으나 바울은 그것을 수치와 경멸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믿는 이들이 개들과 악한 일꾼들과 손할례당을 삼가기를 원했습니다. 영적인 믿는 이들의 적극적인 세 방면. 3절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있는 할례당인 사람들은 신약에 믿는 이들, 곧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할례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유대인들과는 절대적으로 다릅니다. 그들은 율법의 규례가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 제사장으로 봉사하고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육체가 아닌 그 영을 신뢰합니다. 2절과 3절에는 삼중 대조가 있습니다. 즉, 개들과 대조되는 하나님의 영으로 봉사하는 믿는 이들과 악한 일꾼들과 대조되는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믿는 이들과 손할례당과 대조되는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믿는 이들입니다. 유대교도들은 그들의 타락한 본성에서 살았지만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봉사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은 개들의 본성과 대조적입니다. 유대교도들은 악한 일을 하고 그것을 자랑까지 했으나 참된 믿는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대로 자랑한다는 단어는 자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뻐하는 것과 자랑으로 여기는 것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과 자랑으로 여기는 것과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외적 행위에 있지 않고 우리의 행동이나 품행에 있지도 않고 오직 그리스도에만 있습니다. 유대교도들은 육체를 신뢰했지만 그리스도 안에 참된 믿는 이들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3장 3절에 있는 육체는 우리의 천연적인 존재 안에 있는 우리의 어떠함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유대교도들이 그들의 할례를 신뢰했다는 사실은 그들의 신뢰가 육체에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천연적인 자질과 능력을 신뢰했으나 그 영을 신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의 신뢰는 천연적인 그들의 어떠함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신뢰했습니다. 대조적으로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말합니다. 우리의 신뢰는 전적으로 주님 안에 있습니다. 2절과 3절에서 얼마나 큰 대조를 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주님만 신뢰합니다. 우리의 옛 본성을 부인하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할례당입니다. 육체를 부인함이 참된 할례, 즉 골로새서 2장 11절에 계시된 육체의 참된 절단입니다. 유대교도들의 모형인 다소의 사울. 4절부터 6절까지 의하면 바울은 유대교도들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바울이 유대교도들 가운데 있을 때 그는 매우 활동적이고 많은 두드러진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욱 육체를 신뢰함. 전에 유대교도들 가운데서 지도자였던 바울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육체를 신뢰할 만한 이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서 바울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라고 말합니다. 매우 실제적인 의미에서 바울은 유대교도들 중에서 최고의 계였습니다. 8일 만에 할례받음. 5절에서 바울은 그가 참 이스라엘 자손이 할례받는 날인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날은 더 지난 후에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자손이나 유대교도들의 개종자와 바울을 분별시켰습니다. 바울은 개종자가 아닌 전형적인 유대교도였습니다. 그가 유대교도였을 때 이란 사실은 자랑할 근거를 갖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임. 바울은 또한 이스라엘 족속이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참 아브라함의 씨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족속 안으로 접붙임받은 개종자의 후손이 아니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임. 바울은 또한 그가 베냐민 지파에 속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 지파는 사랑스럽고 신실한 지파로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왕의 성 예루살렘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울은 또한 그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양친이 모두 히브리인인 히브리인 부모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더 나아가 그의 조부모도 또한 양친이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만이 자기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순수한 히브리인인 그는 그가 순수한 히브리인 혈통에 속했음을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 5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그가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정통적인 모든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모세의 율법입니다. 바리새인인 바울은 유대 종교의 가장 엄한 파, 즉 모세의 율법에 대해 지나치게 열심인 파의 일원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생활에 뛰어난 성결함과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성경 지식을 자랑했습니다. 율법에 대한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함. 율법과 유대교에 대한 열심으로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바울은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라고 말할 때 그 열심은 모세의 율법과 유대 종교에 대한 열심을 말합니다. 교회를 핍박한 유대인들은 확실히 유대교에서 지도자들 중에 있었습니다. 누구도 열심에 있어서는 그들을 능가할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데 있어서 그의 열심을 자랑했습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음. 마지막으로 바울은 그가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 증명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물론 사람의 판단에 따라 사람이 보기에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에 따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흠없는 육체가 없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인들이 유대교도들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이러한 자격 목록을 제시했습니다. 바울은 한때 유대교도의 지도자였지만 그에게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지금의 그는 과거의 그의 어떠함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것은 빌립보에 있는 믿는 이들에게 유대교도들을 따르지 말라는 강한 암시였습니다. 3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바울의 말씀은 또한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도 관련됩니다. 바울이 유대교도로서 남아있었다면 그리스도를 체험하기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종류의 사람, 즉 하나님의 그 영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매우 풍성하게 누리고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또한 육체나 천연적인 능력이나 유전이나 전통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일 때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체험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는 유대교도들은 아니지만 원칙에 있어서는 사실상 유대교도들의 어떠함과 동일합니다. 우리는 거듭났지만 계속해서 우리의 타락한 본성 안에서 살고 육체로 하는 것을 자랑하고 천연적인 재능을 신뢰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3장 2절에서 개들과 악한 일꾼들과 손할례당은 각각 타락한 본성과 행동과 종교를 언급한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옛 본성에 따라 살고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을 자랑하고 우리의 재능을 자랑한다면 우리도 유대교도들과 똑같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그리스도를 체험함에 있어서 전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하려면 우리의 타락한 본성 아닌 하나님의 그 영으로 봉사하고 우리 자신의 행함이 아닌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우리의 천연적인 재능 아닌 주님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의 비결입니다. 우리는 유대교도들과는 다르다고 스스로 속으로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우리 옛 본성 안에서 살고 행위로 자랑하고 천연적인 재능을 신뢰할지 모릅니다. 나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들의 타락한 본성을 완전히 정죄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개의 본성에 따라 살고 움직이고 행동할지 모릅니다. 그뿐 아니라 최소한 어느 정도는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행위를 자랑하고 우리 자신을 지성적이고 능력 있는 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더구나 우리는 또한 우리의 육체, 즉 천연적인 재능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빌립보서 3장에 있는 이러한 구절들에 의해 개인적으로 깊은 감명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본성과 행위와 육체를 신뢰함에 관해서 우리 자신을 비춰줄 주님의 빛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에 의해 빛을 받는다면 우리가 거듭나서 거룩한 생명과 본성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개의 본성 안에서 너무 많이 산다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선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포가 우리의 매일매일의 체험과 대조된다면 교리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이러한 것에 관한 빛이 당신에게 비칠 때 주님 앞에 스스로 엎드려 당신의 본성이 얼마나 더러운가를 자백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럴 때 당신은 당신의 본성에서 하는 모든 것을 정죄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눈에는 타락한 본성 안에서 행해지는 것은 다 악하고 정죄받는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전에 우리는 우리의 행위와 재능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재능 있는 육체를 자랑하지 않고 정죄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서는 자랑할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만 자랑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비침을 받을 때에라야 우리의 천연적인 재능과 능력이나 지성을 자랑하지 않는다고 진실하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후에만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만 신뢰한다고 간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비침을 받은 후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빛을 보고 이러한 구절을 객관적으로만 이해하는 데서 돌이켜 그리스도를 주관적으로 누리고 체험하기 바랍니다.